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549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너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과 고독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쓸쓸해지고 또 눈물이 핑 돌며 또 울적하고 가슴이 허전하고 세상에 나 혼자라는 적막감 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고 또 세상이 다 귀찮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외로움과 그 고독의 병을 알아보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든지 홍역을 앓듯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남자는 15% 여자는 25% 정도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고독이라는 병은 무섭긴 그지없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또 목숨을 끊는 사람을 주위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고독이 몰려옵니다. 또 하나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쓸쓸하고 또 외로워할 일도 고독해야 할 일도 울적할 일도, 눈물을 흘릴 일도 없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고, 아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심한 고독감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도 의외의 사람인 바로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고독과 또 절망 가운데 몸부림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삶의 희망을 잃고 고독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살기 싫다고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기를 바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이유가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엘리야는 이런 절망과 고독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지도자로 명예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 중 엘리사는 스승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스승 그 엘리야의 겉옷이라도 입고 싶어서 엘리야에게 겉옷을 달라고 한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성이 하늘에 닿았으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선지자이므로 그가 당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 고독과 절망에 울부짖으며 죽여달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증상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고독에 빠져 죽고 싶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 엄청난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한 엘리야는 용기 백배하고 당당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독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 고독하고 울적하고 죽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고독과 외로움에 못 견뎌하는 오늘의 엘리야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이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공갈 한마디에 벌벌 떨며 도망쳤고 결국 아무도 다니지 않는 광야의 한 나무 밑에서 심히 침체되어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두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담대한 모습으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다니 왜 이제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떼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다 끝나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아방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조금은 변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방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호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소망을 갖게 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무려 3년 반 동안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림과 수고와 능력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엘리야는 너무 실망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아합도 무섭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섭지 않았고 바알의 선지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자 이상하게 모든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을 전혀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지치고 상했을 때 얼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엘리야의 증세는 심각한 성령의 능력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 몸에 이 1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난 후에는 심한 정서적인 불안으로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삼손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고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졌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그 후유증이었습니다. 삼손은 정서적인 불안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잘했습니다. 엘리야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접촉을 피하고 아무도 없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침체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일종의 어리광을 피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왜 엘리야가 사환을 두고 갔는가 하면 사환이 엘리야의 침체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빈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과 또 무능과 침체를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쉬게 하고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망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독과 절망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고독과 절망의 수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처럼 우리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독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아프고 슬프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우리를 울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잘 보살피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신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속 깊이 몰려드는 고독,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다가 인생이 허무해지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독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아픔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흔히 가인의 고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 산더미와 같은 고독이 밀려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10년의 고독이 그 영적인 고독입니다. 결국 가인은 영적 고독 때문에 아우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들인간은영물입니다하나님께서우리를흙으로빚으시고그코에생기를불어넣으셔서영물이되었다고성경에기록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세상의그어떤것으로도채울수없고하나님만이채울수있는고독의자리빈자리가우리의심년가운데있다는것입니다고독의깊은병을앓고있는사람이기억해야할일이있습니다인간은누구든지그무엇으로채울수없는그빈자리가있다는것입니다그래서연예인들이화려한공연을마치고박수갈채를받고돌아서서고독함에마약을하기도하고스스로목숨을끊기도합니다인간은세상의그어떤것으로도채울수없는고독에빈자리가있다는것입니다오늘본문의엘리야가바로그런경우입니다갈멜산에서위대한승리후에그고독또3년동안비가안오다가비가오게된기적후에고독이하나님앞에죽기를간증하는이절규로나타나고있는것입니다인간의힘세상의그어떤것으로도명예나재물은권력으로메울수없는우리의삶저밑바닥실존으로의공허함빈자리그것이바로영적인고독인것입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중년의공허함을무엇으로표현하시겠습니까도전하던20대30대와어느정도안정된 40, 50대의위기와흔들림을어떻게표현하시겠습니까여러분과저에게도얼마든지이러한고독과이러한위기가찾아올수있는것입니다흔들리는갈대처럼또채워지지않는마법의잔처럼채워도채워도텅비어버리는가슴한구석을무엇으로채우시겠습니까파스칼은그의저서팡세에서우리마음에는이세상의어떤것으로도채워지지않는허무의구멍이있다고합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이구멍은오로지예수그리스도로만채워진다고했습니다이영적인고독은오직하나님만이채우실수있는고독입니다이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간절히부탁드립니다열왕기상19장4절에서6절말씀입니다한번함께읽어보시도록하겠습니다4절에서6절말씀입니다시작자기자신은광야로들어가한로렘나무아래에앉아서자기가죽기를원하여이르되여호와여넉넉하오니지금내생명을거두시옵소서나는내조상들보다낫지못함입니다하고로렘나무아래에누워자더니천사가그를어루만지며그에게이르되일어나서먹으라하는지라본즉머리맡에숯불에구운떡과한병물이있더라이에먹고마시고다시누웠더니오늘본문말씀을보시면하나님나는이제더이상살수없으니제목숨을거두어가십시오이고독과절망가운데절규하는엘리야를찾아오셔서달래십니다우선하나님께서는주의천사들에게숯불에다구운떡과물을준비하셔서일어나서먹어라아직할일이많이남아있다내가할일을다하지못할까염려한다고말씀하십니다하나님께서는죽게해달라는엘리야에게논쟁을하거나따지지않으셨습니다그대신먹고마시고자게하셨습니다왜냐하면지금엘리야는너무지치고탈진했기때문에쉬어야했던것입니다우리에게있어서하나님의임재경험을하는것은참으로엄청난경험입니다구약시대는하나님이임재하시면죽는줄알았습니다그래서하나님께서는모세가하나님의영광을보여달라고했을때바위에감추시고살짝등만보게하셨습니다그런데지금하나님께서는좌절에빠져있는엘리야를바로모세가하나님을체험했던그장소로가게하셨습니다열왕기상19장8절과9절의말씀입니다제가읽어보겠습니다이에일어나먹고마시고그음식물의힘을의지하여40주40야를가서하나님의산호렙에이릅니다엘리야가그곳에굴에들어가거기서머물더니여호와의말씀이그에게임하여이르시되엘리야야내가어찌하여여기있느냐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엘리야는며칠을쉬고난후에다시힘을얻어서하나님을찾기위해40일밤낮을달려호렙산으로갔습니다이것을보면엘리야의침체는일시적인현상인것을우리가알수가있습니다엘리야는호렙산에가서모세가숨어서하나님의용광을보았던굴과같은곳에들어가있었습니다아마도그굴에서엘리야는자신의사역에대해서골똘하게생각하는기회를가졌던것같습니다그러나아무리생각해도무엇이잘못인지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예를들어서어떤공작원이임무를받고틀림없이임무에따라서폭파했음에도불구하고작전에실패했을때 혼자 본부에서 지시한 곳에 숨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자신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왜 모든 이 일들이 실패로 끝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왜 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답은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야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강풍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바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은 산만 부수고 바위만 터지게 했지 그 후에 무슨 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임하셨습니다. 온 산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라면 세상을 뒤엎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이 끝난 후에는 다른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지진이 한 번 일어났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뿐이지 다른 감동이나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었든지 모든 것을 다 태울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는 인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큰 재앙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그 한순간에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데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체험하신 방법이 네 번째 임재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로는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바위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행하며 은혜를 받는 방식이 가장 좋은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가 인생의 고독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설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독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은 심층 저 아래 고독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첫째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밖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때에 외로움과 고독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씨름하고 자신에게서 매달려 있는 한 고독의 수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너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염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는 외로울 수 없습니다. 7천명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독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착할 때 생깁니다. 주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내 주위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할 때에 외로울 수 없고 고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과 고독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고 나 혼자라는 절망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회의가 우리 생의 밑바닥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었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VIP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드림교회에 얼마나 많은 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잡아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7천명이나 남아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는데 왜 외로워하느냐. 엘리야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옛날 실망과 좌절과 외로움 가운데 수렁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불러 세우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고독할 새가 없다.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절망에 빠져있느냐.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라고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으로 떨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이 깊도록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